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유언과 같은 명령. 예.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울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유언과 같습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엄청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럼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 첫째로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입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들은 데만 맞춘 것이 아니라 퇴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내 직무를 다하라. 힘쓰라. 직무를 다하라. 예, 전파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8절에는 뭐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령은 어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반드시 상급이 있다. 예. 정말 멋있는 유언과 같은 명령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차라리 총각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목회를 끝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도 바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사도님, 당신에게 아내가 있었으면 당신은 마지막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순교했다.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 양심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진짜 너하고 함께 있었던 동역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서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우침이 있고 또 멋지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네가 말씀을 전파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랬습니다. 네가 말씀을 전파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군인들이 전쟁할 준비를 항상 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무장 해제하지 말고 반드시 힘을 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쓸 때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런데 오래 참는 거, 이 인내도요, 성령의 열매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 참으라. 범사에 사사로운 일까지도 오래 참으라 그 말이에요. 네 감정에 의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예. 그리고 가르침으로 가르치라는 거이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 반드시 이제 전파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르침이 함께 있어야 돼. 가르침과 그 가르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냐, 또이 가르칠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해야 될 것이냐,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 경책하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 증거를 대다,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며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너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이 경책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부터 좋은 것이 좋은 데라는 이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 주인의 노릇을 한다 그러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경책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 말씀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깨달음이 확실하게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떠한 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뭐다며 경계하며 그랬습니다. 경계하다 이 말은 비난하다, 벌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비난하다, 벌하다. 이것은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해 보라는 거예요.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권하라 그 말은 진정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하면은 이건 절대로 안 되니까 진정한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르치게 될 때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예. 때를 얻든지 뭐든 항상 힘쓰라. 이 힘쓰라 이 말은 이 끈질기게 권고하라 그 말입니다. 끈질기게 권고하는데 왜 끈질기게 권고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때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예를 들면은 오늘은 이 쌀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김쌀 때 어떠한 간장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누가 죄 지적한데 들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저도 막 지적하고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거부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만듭니다. 이것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튕기기 시작을 하고 배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인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진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살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외로워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떼몰려 다니고는 이런 것은 해결할 길이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은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육이 죽지 않아요. 그러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부분이 사실은 금식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내 굳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런데 힘쓰라, 네가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도 어때요?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 끈질기게 권고할 때 어때요? 전파하면서 가르치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말해요. 죄를 정확하게 근거를 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던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 각성시킬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뭐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녹여주시는데 이러한 것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러한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서 그러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출발해야지 목사가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되 가장 사랑한 것은 부모처럼 자식 사랑한 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인은 없습니다. 왜 이게 먹혀 들어가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에도 자식들이 엄마 그러면 다 울지 않아요. 별일이 아빠 그래하고 별로 운 사람들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러면 누구든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내리면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이 이 전에 있을 때 이때하고 지금은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자기의 곁에 둔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의로우신 그런 분들을 일한 뒤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자, 저분 정말 대단하고 존경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나한테 지적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는 배척을 하게 돼.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하면서 지금 같은 LH 뭐 땅 투기 같은 이런 것 하고 있는 것 보면은 저것을 정확하게 시비를 갈아내어 가지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들이댈 사람이 나오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멀리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위해 줬는데 내게 와서 지적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배척을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씨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 그 말은 이런 밭인데도 밟아버리면 맨들맨들맨들 하게 되면 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고 내 살려고 나오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 딱 전하려고 길을 딱 닫아버립니다.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아예 말씀은 안 받아버린 자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귀를 막아버렸다고 말해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예. 두 번째 밭은 돌짝밭 같은 그러한 밭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이지요. 말씀을 하니까 막 은혜는 받기는 받아요. 예. 그런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에 나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자꾸만 세상 유혹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그 유혹에서 또 어떤 유혹이에요? 재리의 유혹에 돈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주위에가 많이 있게 되니까 똑같은 곡식을 심어놨어도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 가시덤불은 영양분 다른 거 빨아들인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곡식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열매를 못 맺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한마디로 못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마음은 바로 옥토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밭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아주 좋은 거이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환난 그리고 고통, 핍박이 와도 그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부류가 있는데 네 개 중에서 하나인 것 같지만은 이 하나가 30배로 60배로 100배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해서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 나오고 또 이 말세 지말에 약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니냐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대면 예배를 들으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갖지만은 그가 싹이 타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서말 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다 부풀어버린 것처럼 조그만 것 같지만은 진행의 과정이 있고 성장의 과정이 있고 확장의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된 백성을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듣기 싫을 때 안 들어버린 거예요. 전혀 그거 뭐 관계없는 거예요. 나 위주로 해가지고 성경 속에서도 내 좋은 말만 내 귀에 좋은 말만 이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말세 진말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버린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런 것이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했어요.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네가 힘써야 돼. 끝까지 끈질기게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한 사랑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 오히려 뭐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위해서 진리에 그 사수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고난의 길이지 이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던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면 그 길도 협착하다. 사람이 찾지를 않는다. 예. 그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결과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이런 것을 추구하지 돈을 설령 못 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쪽을 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번영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개념으로 해서 많이 하면은 많이 불어나는 것을 선호한 것이 저부터 그렇게 선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 그러면 바른 목사가 아니라는 거이지요. 번영신학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인데 왜 행복하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서도 너가 나와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약속을 주었던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때 같은 장막에서 3대가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그들이 증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증거하면서 살았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고향 같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땅의 고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나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인 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증거하며 살았다고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이미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삶의 기회를 준 나서부터 죽는 과정이 영원한 나라에서 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구나.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어디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오직 복음을 전했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그 약속대로. 그런데 이 3대가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잖아요. 이 야곱에 대해서는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 직무를 다하라. 예. 그 직무는 이미 했지요.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를 가진 자로서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다하게 될 때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받아도 전도자의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이고 더러워서 못 해먹건데 이런 말은 하지 말자 그 말이. 예. 어차피 당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고 여러분의 타협에서 살아보십시오. 절대 그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참말로 목사님 제 양심이 막 찔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제사법에서 전제는 쏟는 거이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의 피를 쏟고 죽을 것을 지금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순간이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문여 서두에서 내가 장가를 가지 아니하고 홀몸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예. 여기는 뭐 있습니까? 지금 뭐예요? 오로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순교인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인격의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스데반이 이 길을 가지 않아요. 그 길을 갔던 걸 바울이 봤지 않아요. 비웃었지 않아요. 예? 너는 마땅히 죽을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배움 가지고 살았던 거 출세하고 얼마든지 돈 벌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로 우뚝우뚝 설 수가 있지만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때요?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승천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일을 하도록 만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은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싸움은 어때요? 영적인 전쟁인데 주님을 위한 싸움이요, 복음을 위한 싸움이요, 교회를 위한 싸움이요. 이 싸움은 일반적인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방의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주었던 주님의 그 명령대로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인 네가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저도 또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에게 주어진 직분을 너는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다 했느냐라고 우리 자신도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어땠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내가 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살아간 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사실도 놓치지를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4장 1절에서 이미 이 재판장,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대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이 틀림없이 의로운 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무엇이에요?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며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많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자니까 디모데야 너도 나하고 똑같지 않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래 바울은 분명하게 1절에서도 나타나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실 걸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지요? 그 이후에 분명한 상급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18절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아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유언 같은 명령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한번 같이 받으시면서 정말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